승리 있는 사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승리 있는 자들은 승리 있는 사람.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살세
당신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오라 하네.
이에 그 신하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승리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누구이 꺼져 가시고 너희 대령을 소화하더라
승리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용인 장치에 들어가고 우는 장치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생각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죽음은 있고 삶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신에게 그 마지막에 그 유한한 시간이 언제 온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때 연설을 했을 때 2005년도인데요. 이 사람이 이미 그때 이미 암을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데 그때 그 연설의 한 대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 자신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말을 덧붙이기를 내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묻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려고 있는 일을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긍정적 가치로 삼아서 그 죽음에 통하여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습관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타인의 기대나 세상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과 열정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 스티브 잡스 같은 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스티브 잡스의 이 질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의 내 삶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우리는 이 질문을 약간 바꾸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될 거예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삶인 것이냐?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바꿔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질문의 차이점이 이해되시겠죠? 스티브 잡스의 질문은 어떤 것을 의미하면 삶의 주인을 나에게 두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즐거웠던 본문은 우리에게 삶의 끝이 있고 그것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25장 전체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았던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마지막 심판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 깨어있는 삶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해. 우리 자신의 종말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해서 뛰어있는 삶에 대한 이런 조심성이나 우리는 그 삶에 대한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침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것은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예화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예화에서 깨어있으라는 삶에 대해서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은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입니다. 첫 번째 예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비유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고 10명의 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10명이 다 결혼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 10명의 처녀들이 정말 결혼한 신부의 친한 친구로서 그 신랑이 올 때 맞이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5명의 슬기로운 여인은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그랬더니 네, 언제나 불을 붙일 수 있게 준비했던 거고 다섯 사람의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여인으로서 네, 등은 갖고 있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데 기름을 넉넉히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여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섯 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기름을 가지러 순간 네, 더 부족하니까 기름을 사러 나갔다 돌아왔을 때 문이 다 닫혀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시간이 지난 거죠. 신랑은 왔고 이미 예식은 시작됐고 문은 닫혀있고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갔던 어리석은 다섯 여인들은 걸어왔지만 결국은 그 참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이 문을 열어주셔서 얘기할 때 대답이 너무 무서운 대답이에요.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면 현재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준비해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비유에 있는 다섯 명의 슬기로운 여인처럼 이 처자처럼 이 정해진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종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아는 삶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걸 또 인정하기에 늘 준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슬기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기독교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은 있지만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타키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급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근데 우리가 속히 온다고 하는데 벌써 2000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루즈해지는 거죠. 아, 속히 온다고 했는데 대체 이 속히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속히와 인간이 기다리는 속히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기준 정도 비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히에 맞춰 있는 내 속히가 아니라.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늘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삶을 신중하게 됩니다. 이 삶에 대해서 신중하게 돼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신중하다는 단어가 pruden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 단어에서 prudent를 신중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가 미드나 비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런트라는 단어로 비디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는 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리 본 사람이 삶에 대해서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내가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그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난 여기서 나는 어떤 삶의 과정을 준비해가면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신중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아는 겁니다. 알았겠지 않았어요? 신랑이 오면 축제가 시작되고 문은 닫히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이제 파티가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아마 10명 다 알았지만 한쪽은 5명은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미리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한 삶이고 5명의 삶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삶인 거예요. 아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냐 안 하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예를 알려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명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스튜어드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스튜어드라는 사람. 여러분 알라스카가 원래 미국 땅이었나요? 어디 나라 땅이었죠? 네,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러시아 그 땅을 언제 미국이 사들였나요? 1867년에 샀습니다. 그때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스튜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지 아닌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 대통령하고 국무장관 포함해서 5명밖에 몰랐대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많은 의회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땅을 왜 사냐고 알라스카 그 땅 가봐라 거기 뭐 씨앗을 뿌릴 수가 있냐 농작물을 할 수 있냐 거기다 무슨 뭐 소를 키울 수 있냐 정말 의미 없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샀을 때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당했고 그래서 이 땅을 샀을 때 이야기를 뭐라 했냐면 그 알라스카 땅을 뭐라고 했어요? 스워드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이스박스로 생겼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난 뒤에 이 땅을 사고 난 뒤에 금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좀 지나고 난 뒤에 1990년도에 거기에서 금강이 발견된 거예요. 우와 금강이. 네, 그리고 난 뒤에 또 1968년쯤 됐나요? 그때 됐을 때 알라스카에서 네, 블랙 골드라는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리석음의 대명사가 됐다가 이제는 아주 현명한 지혜로 신중한 땅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화되는 사람이 자기가 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거기 뭐 금맥이 발견될지 석유가 발견될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 땅이 갖고 있는 가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부가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태평양이나 아시아 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을 때 그걸 넘어서서 준비하고 신중하게 다른 사람들의 방해와 어려움을 다 넘어서서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는가. 여러분 거기에 프로비라는 이 프라 비디오 네. 프로던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이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앞날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과정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래에 어떤 일을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재 가운데 미래를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아는 사람은 미래되어져 있는 나를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종말에 있어 나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죠? 여러분 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아니,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올인하진 않잖아요. 네, 뭔가 약간 루즈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네.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그건 삶의 반복된 패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지만 앞서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36절과 39절의 내용을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 홍수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노아가 배를 지었을 때 밑에 다 준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저 산 위에다가 딱하니 엄청나게 큰 배를 딱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에도 이것이 정말 그 홍수인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가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소를 팔러 가기도 하고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계속 반복하다가 정말 중요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늘 일상이 어제 있었던 삶이 오늘도 있고 오늘 있었던 삶이 내일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을 살기 때문에 마치 당연히 오리라고 하는 그날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제가 일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내가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깨어나는 삶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비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대비해서? 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함을 준비할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함.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가시게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그 답을 얻어야 될 겁니다.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좀 신중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아까 했던 질문처럼 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시간이 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깨어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한번 질문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 번째 비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왕이, 그러니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처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래서 자기 있는 하인들 중에서 세 명을 불러서 한쪽은 다섯 달란트, 한쪽은 두 달란트, 한쪽은 한 달란트의 달란트를 주고 그거에 맞춰서 너희들이 나가서 뭐 써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 달란트는 20년치의 봉급이라고 하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거 돈을 적게 받아서 나 이거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한 달란트 20년치 봉급이에요. 지금식으로 하면 뭐 연봉 10만 불씩 하면 200만 불 정도 되는 거겠죠. 200만 불에 돈을 주고 떠난 겁니다. 한번 질문하고 싶긴 하네요. 여러분 200만 불 갑자기 들어오면 뭐 하고 싶나요? 갑자기 질문하고 싶어지는데 네, 200만 불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아 11조 자네 너무 아깝다. 11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아예 차 한 대 뽑았으면 좋겠다는 말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 사람에게 뭐 천만 불, 한 사람은 400만 불, 한 사람은 2만 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천만 불 갖고 있는 사람은 천만 불로 더 남겠다고 하잖아요. 네, 다섯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다섯 달란트의 이익을 가졌답니다. 두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두 달란트의 이익을 가졌대요.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천만 불 벌기가 쉬운가요? 네, 천만 불 투자한다고 해서 두 배의 돈을 네, 쉽지 않나요? 우리 여기 펀드레이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같이 펀드레이즈, 스탁 옵션 뭐 이런 거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만 두 배 올리기 쉽지 않죠, 그렇죠? 갑자기 두 배 벌기가 1년에 두 배 벌기 정말 어렵잖아요. 20% 승인가요? 엄청난 건데 아, 5년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세요. 근데 엄청나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 동안에 쓸 수 있는 재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잘 사용해서 주님이 주신 거에 두 배의 이득급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셨을 때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보면 다섯 달러도 남긴 자나 두 달러도 남긴 자나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칭찬을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런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니 내 주인의 종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종은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이득금을 바치지 못했으니까 화가 난 거죠. 주인이 그래서 내쫓으면서 얘기하기를 이 게으른 종아 넌 10번마다 마땅해 밖으로 나가 그랬더니 나가서 그 다음에 울면서 일을 가면서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으셨는데 오늘 무엇이 그런 착한 종과 이 충성된 종 그리고 이 게으른 종의 서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착하고 선한 종, 충성된 종이 있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주어진 돈의 뭐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받은 거는 엄청나게 큰 거를 받고 해야 될 일들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이 비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 종에 대해서 이 게으른 종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24절과 25절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24절과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했냐 라고 할 때 변명인 거예요.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내가 달랐더니 땅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네,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를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스트릭트, 엄격하다 또는 뭐 하쉬 또는 크루얼, 잔인한 뜻도 있고요 또는 머시리스라는 뜻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잔인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는 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함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땀 흘려 흘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걸 뺏는 사람으로 주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듯이 이 흩뿌리듯이 뿌리는 것을 해치다 이 해치다는 그런 의미인데 해치다는 그 의미로 말하는데 자신의 땀 흘려서 수박을 거두지 않는 곳에서 막 뺏는 거니까 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지가 있는 거예요. 땀 흘려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땀 안 흘렸고 내가 뭐 폭력을 사용하거나 뭐 나쁜 일을 해서 뺏는 사람으로 주인을 바라본 겁니다. 주인의 성품에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주인은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다시 수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20절에 보면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이해했다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내가 뭐 10분이지도 않는데 내가 걷고 땀 흘리지도 않는데 내가 빼앗는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네가 당연히 그러면 하다못해 이렇게도 해야지. 그 27절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돈을 이게 받았다가 그거를 다시 이자를 불려서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다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너무 쉬운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 대답이 없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주인이 그 한 푼 한 푼 아끼고 내 거 빼앗기 싫고 다른 사람 거 뺏어 하는 사람이라면 이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네, 이득을 취해서 갖다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땅에 숨겨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 이 주인이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왜 땅에 숨겨놨어? 그러면 그거 이득금이라도 주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갖다가 이거 이득금이라도 받아왔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생각도 잘못됐지만 그런 생각을 정말 옳게 그게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득금을 조금이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는 너 거짓말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알지도 못하고 너 똑바로 알지 못하고 너 주인을 내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냐. 결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종은 원래 처음서부터 이 큰 돈을 주인께 다시 돌려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누구 이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 수취인이라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 주인 이 돈에 대한 축적을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안에 돌아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돈이 만약에 주인이 안 돌아오게 된다면 이 돈은 자기 거가 될까요? 다른 사람의 돈이 될까요? 내게 돈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이 맡긴 거니까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안 되는데 어디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행이 안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줄 마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걸 땅에 파묻은 거예요. 왜? 주인이 혹시 안 돌아오면 그때 내가 이거를 파헤쳐서 이 돈을 내가 차지해야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 비유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한 거예요. 주인을 잘못 이해한 것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마음의 일도 없었어요. 주인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래서 주인은 이 하인의 순결의 의도를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두 번째 주인의 경고의 메시지가 29절에 있는 겁니다. 무릎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그것까지 빼앗으리라. 똑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을 다 빼앗나 빼앗아 버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식이 생각, 우리의 인식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깨어있는 삶이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네. 이 어리석은 이 게으른 종처럼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삶, 깨어있는 삶은 첫 번째는 이 주인이 누구인지 성품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는 것만큼 행동하는 걸 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아는 것의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의 정도를 의미하는 게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이고요. 이거는 오이다, 여러분, 베다 성전이라고 아세요? 베다 경전. 네, 뭐 저쪽에서 인도의 경전인데, 그 알다라는 뜻이에요. 오이다라는 말 자체. 베다라는 말이 오이다에서 나온 건데, 베다에서 오이다라는 거죠. 네, 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는 거는 그냥 노나 씨 정도예요. 영어로 쉬고 하면. 노나 씨. 그냥 아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 취합하고 아는 거. 그런데 헬라어에서 요거보다 좀 더 깊이 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노이죠. 네. 그러니까 그노라는 말, 왜 노라는 말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그노이죠란 말인데 이거가 정말 깨나서 아는 것을 그노이죠란 말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노이죠는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이다는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취합하다, 그러니까 아는 것 정도라고 한다면 그놈이저는 그거를 통해 좀 더 나가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각과 감각을 통해서 체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식으로 하면요, recognize 또는 comprehend 또는 perceive 같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recognize 하면 아는 것에서 믿음을 굳게 서서 아는 것을 보통 의미할 때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요. 또 책임질 정도로 아는 것은 또는 다시 확인시켜줘서 아는 것을 recognize라고 합니다. 또는 comprehend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이해하는 것,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 또는 perceive는 이게 perceive 원리를 관통하는 거잖아요. 꿰뚫어와서 그 본질에 대해 심겨 있는 그 깊은 뜻을 아는 것. 이 세 가지 다 포함하는 것이 그 노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오이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리조로 넘어가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단순하게 하나님 팩트라는 게 아닙니다. 그 팩트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새가족이 오면 첫 번째 시간에 같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믿음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얘기할 때 뭔 얘기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았는가 이거예요. 질문. 여러분 사람이 먼저 알았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사람이 먼저 알았을까요? 아니 마귀가 먼저 알았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마귀가 먼저 알고 고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고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다들 유대인들 조교인들을 알지 못할 때 사단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시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사단은 지식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 지식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아들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폭발적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건 꿰뚫어 아는 것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교수님 중에 뭐 데이터 사이언스 교수님도 있고 네, 우리 학생들 중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것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식이 그냥 막 흩어져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보를 취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비트윈 더 라인이라고 표현처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에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깨달음까지 다가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냥 알다 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아는데 통합적으로 알고 가치관이 서게 알고 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아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나의 삶의 전적인 변화를 줄 만큼 알기를 바라요. 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내가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변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내가 빼뚜 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게으른 종, 악한 종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 알았는데 주인과 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겁니다. 그걸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악한 종은 그렇다 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의미는 내게 주신 나라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으로 부른받았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인물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2장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어디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속해 있어요? 이 땅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네, 여러분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불경건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네,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지 않은 자입니까? 우리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우리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발란트를 잘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이 시간 어떻게 이 정말 잘 살지 이게 매일마다 고민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의 발란트, 이 재능,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왜냐면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너희를 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선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여러분 재능은 우리를 잘남 드러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 삶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시니까 내가 뭐라고도 얘기는 안 하겠지만 더 잘 살길 바라요. 정말 더 잘 살길 바라요.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중요한 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까지 각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되는 고운 사람으로 5만 명이라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고운 사람이 5만 명. 하루에 한 명씩 365일인데 이거 10년에도 3,600명밖에 안 돼요. 5만 명이면 몇 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도움의 숫자가 그 정도 됩니다. 5만 명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버림받고 사랑의 굶주리고 죽음을 눈앞에 둔 세계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가 상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수상 축하 만찬은 필요 없습니다. 부디 그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되는 장소 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한 번에 5만 명의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그래서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요. 또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까 악하고 게으른 자리 되는 것입니다. 여다시는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쫙 섰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쪽은 양이,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라고 합니다. 네, 성경이 읽을 때 오른쪽은 제일 좋은 쪽입니다. 네, 오른쪽에 양들이 있고요. 왼쪽은 이렇게 되나? 네. 오른쪽, 왼쪽. 네. 여기 양이고요. 여기 오늘 염소예요. 네. 여러분 양들은 선한 사람들, 착한 일한 사람들이고 염소들은 네, 똑바로 살지 못한 사람들인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자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하는 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볼 것을 주었고 그 다음에 네, 말이 많이 꼬였네요. 갑자기 짧게 해야 되니까 네, 주여 네. 네. 심판의 핵심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의 섬김이 어느 때 했냐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네. 이슈는 그거예요. 어느 때 우리의 섬김을 했냐. 이 37절과 39절에 계속해서 거듭거듭 나오는 게 뭐냐면 왜 의인들이 또 자기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갑자기 의인이라고 착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느 때가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고 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고개 다친 것이나 내가 어느 때에 내가 당신을 도왔습니까? 내가 주인을 내가 예수님을 도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내가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굶주릴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가 힘들 때 너희를 나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어느 때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내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마땅히 볼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처럼 아는 사람에게 저에게 도울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가끔 도와주세요. 네. 네. 여러분 핵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한 것처럼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 소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어린 소자. 어린 소자가 갖고 있는 인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도움을 받기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누굴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이거는 내가 페이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페이포워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돕고 난 뒤에 그걸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누굴 도울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돌려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도울 거야 라는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양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예, 염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끼어있는 삶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어느 때 누군가를 도와야 될지 우리는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도울지를 고민하고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지난 주까지 2주 동안에 계속 요한일서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자꾸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서 너희 정체성이 드러난다. 얘기를 계속하세요. 사랑을 하는데 그때 사랑을 너희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랑은 너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뭐냐면 철저히 의존적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깨달은 것만큼, 그 자비하심을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소자에 향해서 다시 얘기하면 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소자가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 네. 나는 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한 번도 나는 고마워 땡큐로 말을 못 들을 수 있어요. 예, 나 땡큐도 못 들을 수 있어요. 내 감사하는 마음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허락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은 누구 생명?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네, 둘 다긴 하지만 네. 네, 둘 다죠. 네, 제 겁에서 하나님 생명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 생명으로 될 것인가? 나의 삶의 주권을 함께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올지 나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알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날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뭐 자다가 갑자기 그냥 내일 올 수도 있고요. 100년에 올 수도 있고 만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길 바라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첫 번째 어떤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준비된 삶. 여러분 준비하는 삶이에요. 프로덕트한 삶입니다. 내 이 삶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충분히 사용하는 삶, 준비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페이백, 내가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다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년이라도 조금 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깊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깨어있는 삶으로 또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미 깨어있는 삶, 네, 선한 삶, 사랑하는 삶, 남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쓴 사람 모네포 목사님이잖아요. 이 모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아는